여러분은 생일날 서운했던 적 있으세요? 생일을 맞았는데 그 생일 당일에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또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까마득히 내 생일을 잊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내 생일을 잊고 있을 때 좀 서운하지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뭐라고 딱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자존심도 상해서 얘기도 표현도 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이 조금 서운해요. 예? 달력에 막 표시도 해놓고 그리고 뭐 그냥 알아듣게 대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도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또 문도 팡팡 닫고, 예? 뭔가 좀 알아채리라는 마음으로, 이 미련 곰탱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못 알아듣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서운하죠. 그냥 그렇지요. 예? 아마 예수님 입장도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많이 좀 왜곡됐어요. 많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정말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뭐 난리치고 뭐 불빛을 만들고 뭐 온갖 요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정작 이 성탄절이 되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자존심이 있어서 뭐라고 딱히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마음속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이 되면 가장 슬픈 날 중에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쯤 되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쾌락으로, 또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 그대로 예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기에 보기에는 다소 뜬금없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굳이 대림절기에 봐야 될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왜 갑자기 저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대림절에 꼭 봐야 하는 진리가 이 안에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지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겠어요? 궁금했던 거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설교를 하면 꼭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은혜 받았는지, 혹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렵진 않았는지, 예, 그렇게 늘 물어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본래 설교를 준비한 의도에 맞게 성도들이 잘 이해했는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혜 받았는 분위기였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요?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도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먼저 사람들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한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그들을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 다음 내용의 첫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의 21절에 잠시 보시면 이때로부터,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뭐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그때로부터, 그래서 제자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이때로부터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난을 당한다든가 죽음을 당한다든가 부활을 한다는 그 사실을 밝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이 어떤 시기이길래 그 사실을 밝히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밝히셨을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해오셨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요, 또 사람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귀신도 내쫓았고요, 또 풍랑도 잔잔하겠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뭐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 이해와 인식은 바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상했던 대로 엉뚱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갑자기 걱정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열심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이 제자들이 혹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중에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시름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간의 역사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과 사역, 고난당하심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음 당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볼 때,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제자들과는 다른 마음의 가짐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은 몰라서 예수의 생애가 끝날 즈음에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뒤늦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우린 달라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간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달라야죠. 고백이 달라야지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아,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밝히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비밀일수록, 정말 이 일이 정말 중요한 비밀일수록 입이 근질어 못 견뎌요.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나름 믿을만한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 비밀이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어휴, 속 시원하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비밀일수록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어렵사리 참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구세주,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밝히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언제까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얼마나 열망하던 그 고백이었어요.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거예요. 어떤 선물을 줄까? 이번에는 어떤 선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예전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커서 당연히 아빠가 선물을 주는 줄 알아요. 아빠가 선물을 주는 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고민하지요. 뭘 주고 기뻐할까? 뭘 주면 기뻐할까? 그래서 고민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리고 반응을 기다리죠.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한 종류는 막 기뻐 뛰면서, 아, 우리 아빠가 치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가 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숭맨숭한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도. 기쁘다는 건지 안 기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마음에 든다는 건지 안 든다는 건지 몰라요. 줬던 것도 다시 빼앗아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오셔서 준비할 우리 교육자들 생각해서 우리는 저희는 모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제 방에 와서 함께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물도 끓이고 저 혼자 마시기도 아까운 차를 비싼 차를 다 준비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래도 목이라도 따뜻하게 축이라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우려낸 차를 다 따라서 드렸어요. 아무도 감동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다음부터는 밥을 차리라는 건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어요. 물론 그 반응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은근히 서운한 마음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거. 내 본심도 못 알아주는 이 무감각한 이분들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해요. 어리석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반응을 기대하죠. 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아기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올해의 성탄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저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한 인물 정도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성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위대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아기 예수 오르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모두 만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성탄절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온다고 할지라도 그 날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한눈에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아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강보에 쌓인 아기였지만 장차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우리도 역시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야말로 그 아기를 보며 2000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장소는 언제나 중요하단 말이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의미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벼르고 벼르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어떤 공중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사랑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은커녕 아마 불쾌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데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불쾌함이 마음을 지배할 게 뻔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도시예요. 여기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헬몬산 기슭에 345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도시란 말이지요. 원래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도시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위풍당당함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여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이나 또는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었어요. 그래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힘이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힘에 의하여 주도받는 영향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 일행이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잘 차려입고 말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깔끔하게 뭐 머리 정돈 잘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도시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요.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또 오랫동안 빨지도 못해서 옷도 또 얼굴도 꾀죄죄한 모습으로 굉장히 옹색한 차림으로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같이 다녔거든요. 예수님도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씻지 못해서 떼구정물이 가득하고 온몸에 다 먼지에 투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결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되게 젊었을 때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밖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과 만나다 보면 그 교인과 만나는 아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만나고 인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대개 보면 저보다도 다 나이가 많죠. 연배가 높죠. 우리 교인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보면 좀 쭈삣쭈삣해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거를 자신 있게 왜 소개를 못해요? 그걸 쭈삣쭈삣해요. 그럼 어렵사리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 그쪽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목사님이 의외로 젊네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참 잘생겼네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목사님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목사님은 조금 얼굴도 못생겨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약속을 했는데 송도와 함께 거기서 만나기로, 근데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씻지도 않아서 얼굴에 땡클정물이 가득하고 옷도 막 허접하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하고 그 교인을 만나서 갔으면 여러분 그 교인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소개할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울 거리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교인이 목사님 한쪽으로 좀 가세요. 좀. 아니 그 지금 절 망신을 시키려 제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지금 절 망신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셔서 얼굴도 좀 씻고 좀 머리 좀 정돈하고 그러 좀 오세요.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느끼십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바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옹색한 차림에 있는 본인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 상황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 황제의 도시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이곳에서 이 황제의 논리가 펼쳐지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은 화려함과 권세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도시에,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힘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혹 이런 곳에서라도 혹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향력을 더 힘있는 것으로 여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힘의 논리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움직이는 힘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것은 영적인 논리입니까? 황제의 논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물론 개인의 삶도 역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점점 더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곧바로 우리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무엇으로 언젠가는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명예이든, 그게 인기이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입술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해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다 풀린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대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돌아오겠지요. 그때 지금 나의 삶은 누구로부터 작동되며 누구의 힘에 지배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세상의 힘에 눌려 산다면 예수의 탄생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그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번 성탄은 정말 의미 있고 기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찬미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영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를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던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시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이것 한 가지만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그 한마디의 고백은 그 삶 속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영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간 예수를 예찬하는 어떠한 찬사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감동하시어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고백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성탄에 드리는 영적 고백을 통해 다시 주님의 영향권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